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안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이 그저 하루를 일하지 않고 쉬는 곳으로 지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취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내 생애에 부어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안식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안식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안식, 참된 평강, 참된 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결국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 받은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형편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넉넉하고 부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안식의 주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분명하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5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백성된 이스라엘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열망, 즉 내가 믿고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하나님을 쫓아 이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들이 그 백성의 심중에서 드러나야 된다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하심을 쫓아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주어진 말씀에서 1차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과 요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서름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1년 내내 열심으로 농사하여서 그 결실을 수확하는 것은 농부의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그 결실을 수확할 때에 남겨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또 거두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악착같이 그것을 주워서 내 소유물로 삼지 말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덧붙여지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고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자 하면 악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억척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수확을 해야 하고 거두다가 실수로 땅에 떨어졌으면 그것까지 싹싹 끌어모아서 내 소유물로 삼아야 그것이 내 이익이 되고 내 재산이 되고 내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나를 넉넉하게 한다, 이것이 내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 것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 거두지 말고 너희의 수확물을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손해를 보는데요, 그러면 제 소유물이 줄어드는데요, 저보고 불이익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오고 있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내 자녀라고 하는 지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불이익이라고 여기고 너희가 손해라고 여기고 너희가 빼앗기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메꿔주겠다. 내가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도둑 윤리적으로 도둑질하지 마, 남고 속이지 마, 빼앗지 마, 이런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닙니다. 도둑질을 왜 합니까? 남을 왜 속입니까?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해서 그것으로 유익을 보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 이익을 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너 유익을 삼지 말아라. 너 그거 하지 않고도 너의 필요한 것과 너의 부요와 풍성을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속고 시험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서 내 삶을 주도 있게 이끌어가고 보낼 거 보내고 들어올 거 들어오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정확하게 해서 어느 것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계산을 딱딱 맞추어서 내가 책임지고 살겠다. 이것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당한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그분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었어 이러한 내용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은 존재에 대한 모든 소유권 그리고 모든 책임, 이 모든 것이 창조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 정당하고 옳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며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제공받지 못하는 자들이죠. 이들이야말로 자기의 피로를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있어야 할 것과 필요한 것과 구해야 하는 것에 급급하고 조급해할 수 없습니다. 조급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은 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하지 마라. 너희는 구하지 마라. 너희가 먹어야 될 것, 마실 것, 입어야 될 것 구하지 마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인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 너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내가 다 채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쌓지도 않지만 내가 기른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자라게 한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 내가 키운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너에게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하늘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채워줄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거기에 급급해하고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을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제쳐놓고 다른 것에 매여있냐. 너희가 매일 것은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생애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가끔 아이들이 기특한 소리를 하죠. 아빠, 제가 커서 효도할게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말은 고맙죠. 근데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부모가 너 분명히 약속했어. 여보, 녹음기 꺼내와. 녹음을 하고 각서를 쓰듯이 글을 써서 너 지장 찍어 해서 지장을 찍고 너 효도한다고 했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효도할게요. 그러면 그 말이 고맙고 그리고 자녀한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라도 고맙다. 그런데 너가 잘 살면 우리는 그걸로 돼. 너만 잘 살면 돼.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생애에 부어주시고 그리고 너희의 생애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셔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와 동떨어진 자리에서 관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에 대해서 무관심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이 그 취하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너희 각자가 너희의 생애에서 만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일의 모양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바꾸어내든지 그것을 내가 사용하든지 그것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온전하신 뜻이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실까요? 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있었는가 하면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뜻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신 지혜와 영원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섭리하고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어디에 참된 평안이 있는가, 내가 만족해 할 만한 쉼이 어디에 있는가, 매일 하루하루에 살기에 급급하고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소연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바냐 3장 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쏘르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서는 그 세 장으로 기록된 짧은 서신서이지만 모든 구약의 예언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주제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자들에게는 마침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언급하고 계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벌하고 심판하겠다. 그 날이 정해졌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12절에 오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겸비한 자들,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남겨두신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우리가 세운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겸비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17절에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야 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실 정도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있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대단히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풍성한 약속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족해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게 하고 우리의 생애를 바꾸실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위급한 자리에 있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따라와서 붙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탄식 속에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풀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위급함 속에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풀어낼 수 없는 위급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는가 하면 헤어나오게 되고 견딜 수 있게 되고 감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기게 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서조차 감사할 수 있게 만드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힘이 오늘 나의 생애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소망을 둘 수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더하셔서 그 안식의 약속을 통하여서 내 삶을 바꾸어 내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언젠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확인하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갖는 그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처지가 어떠한지와는 상관없이 기뻐하며 자랑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에서 기인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다라는 데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 이 은혜를 쫓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애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줄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세계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서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과 평안과 쉼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 지키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